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3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때 당시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의 출생과 황제의 등극을 가리켜서 그들은 복된 소식,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황제로 등극할 때에 그들은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복음, 이 황제의 복음은 궁궐에서 수많은 귀족들과 고관들의 환호 속에서 이 복음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궁에서 선포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마른 허벌판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제가 가서 그 광야에서 잠시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끝까지 돌산, 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다 장관은 장관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낮에는 사막에 불볕 더위가 있고 밤에는 살을 애위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권세자들이 있는 왕궁에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광야에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죠. 광야 40년기를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기가 막혔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도 힘들기는 했지만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더 힘든 곳이었죠. 당장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인원도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또 계시는 것이고 아내가 있고 당시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생육했고 중다했다 그랬죠. 자녀들이 두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세 명, 네 명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 장정 한 명당 딸려있는 식구들을 다 합치면 최소 5명, 6명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체 인구를 다 보면 300만 명을 훨씬 넘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40년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광야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행렬은 곧 흐지부지에서 다 흩어지고 죽을 만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리셔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우물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이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다 마시게 하려면은 강물이 솟아나와야 되죠. 장관이었을 겁니다. 반석을 쪼개고 물이 펑펑 솟아나오면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장소였죠. 한낮에 불볕 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대동을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성막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 구름이 하늘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길을 걸어갈 때에 타지 아니하도록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두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흩어지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길 걸어가는 동안에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부르터서 신발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람들의 눈에는 살 수 없는 땅이고 가기 싫은 땅이고 거절하고 싶은 죽음의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죠. 이 광야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그들은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불 기둥의 따뜻한 배려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간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는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심령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인생.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갈구하는 인생,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끝은 전부 다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단 한 사람도 마지막이 본받고 싶다,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는 인생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 걸어가게, 이 광야의 인생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심령이 되도록,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살 수 있구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길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구나,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 양식이구나. 그래서 내가 광야 40년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굶어서 죽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황제의 복음을 선포하던 그들에게는 이런 갈급함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배불리 먹고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길이 보이지 않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광야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딱 보면은 길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길 걸어가면은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힘든 이 인생길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곳에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이 도단하고 그곳에서 마시고 먹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셨던 겁니다. 초라했던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광야에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곳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고자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재정의 위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의 위기를 당하면은 다 잃어버린 듯한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 미래의 소망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과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잿더미가 되었고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건물도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황량한 그 돌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새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천막교회에 엎드려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광야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이유는, 그곳으로 몰아내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광야 훈련을 시키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일본 미워하죠. 저도 마음속에 이번에 좀 살펴보다가 포카리 스웨트, 죄송합니다, 일본 제품이라는 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불매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일본 미워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자행했던 수많은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 미워하십니까?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중국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중국을 용서하고 북한을 용서한다면 일본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고 북한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 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이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보면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그곳에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들은 교도소에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도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싶지만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복음을 적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것도 발각이 되면은 빼앗기니까 발각이 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막 암송을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중국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교육하러 갔습니다. 훈안성에 22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무려 13시간 이상이나 기차를 타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 중에 18명은 전부 다 감옥에 가서 고초를 당하고 나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부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미국인 목사님은 바로 추방을 당하고 이들은 또 옥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가져간 성경책이 7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7명은 성경 없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베드로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을 때에 이 목사님은 왜 이 여성의 성경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경이 없어도 입에서 줄줄줄 성경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다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종이 조각에 적어준 성경 말씀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종이가 발각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말씀을 암송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것은 그들이 압수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말씀을 심은 것이죠. 이 미국 목사님은 훈련을 마친 중국 그 지도자들이 우리들도 언젠가 목사님처럼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무려 13시간 이상이나 기차를 타고 왔지만은 미국에서는 차로 1시간만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바닥에 3일 동안 앉아 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40분 이상만 앉아 있도록 해도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푹신푹신한 의자와 에어컨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성경책이 두 권 이상 있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거의 갖고 있지 않지만은 종이 조각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암송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들과 같아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이 자세만 되어 있다면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도구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좋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그 오직 하나님만 이 자세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 꽃이 피게 할 것이고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석청은 들판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입니다. 오늘 관점으로 보면은 요한은 돈 많은 귀족이죠. 가죽으로 된 모피를 입고 웰빙 음식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반대입니다. 그때 관점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가장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죠. 제사장입니다. 유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들판으로 빈들로 나갔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낙타털 옷은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몸에 걸치던 가죽이었고 가죽띠는 멋진 벨트가 아니라 그 가죽 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한 끈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주부들이 부엌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잡아서 먹던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을지,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고 저런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고 저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차를 타면 어떻고 저런 차를 타면 또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입으면 되는 것이고 타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보기는 천하고 추해 보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속은 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했고 그리고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기는 약해 보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심령은 칼날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그 자세 중에서 참 저의 마음을 깊이 찔렸던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좀 과장되게 낮추어서 말했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종의 자격조차도 내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신분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 왕의 신발끈 풀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요한은 엎드려서 그의 끈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는 예수님의 이분의 신발끈은 좀 풀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황제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쉽게 부르고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쉽게 이름을 부르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손이 벌벌 떨려서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만 아는 사람만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일이 좀 되었다고 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코리 텐 붐 여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코리 텐 붐 여사를 공부하면서 그 책을 우리 다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은신처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포로수용소에 갇혀서 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온갖 순환을 다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치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독일인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합시다.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 세계 다니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박수가 있었고 환호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사님 좀 웃으세요. 저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코리 텐 붐 여사가 딱 한마디로 그 물음에 답을 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나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 짐승 아닙니까? 근데 어찌 나귀가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나귀구나.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죠. 엎드리죠. 하나님, 주님께서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고 주님께서 마시게 해주셔야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넙죽이 엎드려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꽃이 피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강을 열어서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들어섰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무릎을 딱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샘물이 되어주실 것이고 꽃이 피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쉼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